골로새서 묵상을 지난 주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데요. 저희가 2021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그리고 2022년을 시작하는 첫 주에 골로새서 파트 1, 파트 2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물론 이제 골로새서를 아마 여러 번 읽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매일 성경 사이클로 돌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가 한 바퀴 삥 돌았기 때문에 예전에도 골로새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골로새서를 만나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이번에는 어떻게 이 말씀이 좀 마음속에 다가올까 기대를 갖고 말씀을 보는데 제가 견딜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바울 사도의 마음에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다가왔습니다. 골로새서를 읽을 때 피할 수 없는 사실은 바로 바울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거대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분, 놀라운 분, 엄청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어마어마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정말 증거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인데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골로새서가 66권 성경 가운데 있고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을 엄청나게 키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는 오늘날 터키의 한 일부입니다. 골로새는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던 도시니까 헬라인들의 철학이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 시대의 정신이었을 것 같습니다. 헬라 문화권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우리는 지혜자고 헬라인이 아닌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를 붙들고 있던 그런 시대였고 골로새도 로마의 어마어마한 통치력과 그 권세 아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골로새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는데 아마 대부분 다 초신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하여 전도를 받고 거기서 아주 멀지는 않았던 골로새에 가서 살던 주민들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골로새 사람들이 어쩌다가 에베소로 내려와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돌아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위축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저들의 마음, 생각, 모든 것이 바뀌어졌는지를 그들은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헬라 문화권 안에서 또 로마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세력 안에서 저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외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굉장히 위축되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이 거대한 문화, 이 거대한 철학, 이 거대한 사상 속에서 과연 정말 소수가 알게 된 그것도 역사 속의 인물인 갈릴리 사람 예수, 정말 작은 팔레스타인에서 오갔던 그분의 그 삶과 그분의 모든 가르침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쉬웠을까? 이제 저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가서 사역을 했던 그런 기록은 없기 때문에 직접 가진 않았는데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격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절대로 위축되지 말고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품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제일 핵심적인 구절은 좀 전에 우리가 읽은 18절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랬습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 만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온 우주를 정말 전체를 다 통틀어서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In everything,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이다. 이 으뜸이란 단어가 좀 여러분에게 촌스럽게 들릴진 모르겠는데요. 사실 여기에 팩되어 있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의미는 정말 대단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아주 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Preeminence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 preeminent 하다는 말을 풀어보면 가장 먼저 되고 또 가장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First and the most important죠.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이시고 그는 first and the most important. 예. 예. 근데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번에 걸쳐서 먼저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15절부터 18절 사이에 이 먼저라는 단어를 여러 번 만났는데요.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 이걸 언뜻 들어서 오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도 피조물 중에 하나인데 다른 피조물보다 맨 먼저 만들어진 피조물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 먼저 났다는 말이 사실은 먼저 나타났다,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선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에 그러니까 실제로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했던 그 시대에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컨템포러리입니다. 그 당시 시대 사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그 제국 안에서 예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로 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셀레브레이트 했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역사 속에 등장했던 그리 오래되지 않은 얼마 전에 바로 갈릴리를 거느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고통당하시고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역사 속에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울사도가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는 사실은 역사 속에 들어오셨지만 사실은 만세 전에 어떤 피조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는 계셨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피조물이란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그랬습니다. 또 맨 끝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어떤 피조 세계에 속한 피조물이 아니라 실제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2위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 성자 그리스도는 만세 전에 계신 분이고 그는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먼저 났다라는 표현이 좀 비슷하게 드러나는 곳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인데요. 요한복음의 강조점도 예수님의 신성이죠. 예수님의 신성. 그 역사의 현장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정말 초자연적인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깎아내립니다. 당신이 뭐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논쟁하다가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때를 보고자 하였지만 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Before Abraham was, 과거사죠. I am. 이 I am이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구약의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그대로 반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로서 아브라함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은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오래전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정도가 아니라 나는 영원토록 있느니라 처음부터 처음까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했죠. 아, 네가 보아하니 50세도 안 된 것 같은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이게 말이 되냐?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아브라함보다 네가 먼저 있었다고? 바로 그런 이제 일종의 질문이겠죠. 골로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얼마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거닐었던 분이고 바로 그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역사적인 분이다. 근데 골로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그러나 그 역사적인 그분이 사실은 만세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는 창조주시다. 먼저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서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만물은 다 풍지박산이 된다. 예수 안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말은 이렇게 영어로 표현이죠. He holds everything together.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또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근본이시오.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오. 먼저 났단 말이 한 번 또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서 첫 부활하신 부활의 열매로 첫 열매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옛 창조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우선이시고 창조주시니까 뿐만 아니라 부활로 표현되는 새로운 창조, New Creation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첫 열매시다. He's the first.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으뜸이다. Preeminence. 예수님은 모든 것의 처음이고 최고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고요. 심지어는 2장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이지만 결국은 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말을 정말 서슴치 않고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한 얘기를 지금 바울이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 이처럼 위대한 위치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길래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또 여러 가지로 설명하죠.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충만이다. 충만. 가득 채워집니다. 무엇이 채워졌을까요?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지혜와 지식. 헬라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지혜자다. 우리에게는 철학이 있다. 정말 진정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충만하다. 또 무엇이 충만하죠?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 즉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모든 충만이 너무 대단합니다. 육체로 거한다. 헬라 철학에서는 당시에 육체는 악한 것으로 봤습니다. 육체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봤고 육체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벗어버리는 게 최상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욕주의를 설교합니다. 골로새서의 금욕주의를 다룹니다. 2장 뒷부분에 보면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너희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 이것이 너희가 나아갈 길이다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바울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논리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인데 그 충만하심이 다른 곳이 아닌 육체 안에 거했다라고 하는 뒤집어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과 바울의 증거가 얼마나 거리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머리로 붙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여러분의 머리로 삼고 그를 붙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에게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정말 여러분의 삶의 everything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 도전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너희를 위축시킨다 할지라도 절대로 위축되지 마라. 절대로 쫄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He is preeminent. 그가 최고다. 그가 가장 중요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은 그의 주권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항상 약해집니다. 크리스찬들이 약해져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것을 자꾸만 내가 거기에 속하려고 합니다.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그대로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그래도 또 크리스찬이라니까 또 교회라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니까 거기에다가 예수 무늬를 좀 입혀가지고 그것이 기독교인 척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았다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에도 그런 위험을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많은 본문을 찾아보는데 한번 봐야 됩니다.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 읽었습니다. 누가 철학은 뭐 헬라인들에게 너무 익숙한 개념입니다. 헛된 속임수. 그러니까 헛된 속임수란 말은 사실상 내용은 텅 비어 있는 그러한 굉장히 인간적인 이야기들. 별로 가치가 없는, 예? 정말 내용이 없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결려되어 있는 그리스도 교회, 예수가 빠져있는 기독교, 이런 걸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에 아주 보잘것없는 초등학문을 따름이니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This is not how you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다. 철학에다가 예수 무늬를 입히고, 예? 이 세상에 온갖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에다가 그리스도의 무늬를 묻히고 뭐 온갖 세상의 전통에 그리스도의 무늬를 묻혔다고 해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18절로 내려가 봅니다.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 그러니까 헛된 경건을 말합니다. 천사 숭배, 신비주의입니다. 이것을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이건 뭐죠? 그 본것, 즉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걸 봤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그걸 과장시킨다는 거예요. 뻥튀기를 한다는 거예요. 막 헛되게 과장시킨 다음에 이게 대단하다, 이게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믿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울사도의 말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건 예수를 붙드는 게 아니다. 이런 온갖 그 시대에 많이 성행했던 이런 소위 미스테리 릴리전, 이런 어떤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종교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것과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요 기독교 역사 2000년간에 정말 많은 거짓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크리스토 페이겐이즘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경우에 이 페이겐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무속 종교입니다. 무당 종교예요. 점치는 종교예요. 구타는 종교예요. 이 무당 종교에다가 앞에 크리스토 기독교를 옷 입혀놨습니다. 이런 형태로 기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척, 결국은 그 안에 기복식적인 사고와 온갖 추접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의 욕망을 조금도 이겨낼 힘이 없는, 사실은 욕망에다 옷을 입혀버려서 결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취득하는, 거기에 돈, 권세 이런 것까지 들어가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체계들을 가지고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사도가 아주 분노합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사실 속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겉무늬만 그리스도인이래요. 어떤 분이 얘기한 대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회심이 일어나지 않고 개종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심이 없는 개종, 진정한 심령의 변화가 없고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지지 않은데 온갖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그대로, 세상적인 모든 철학들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그 가운데 오직 겉무늬만 예수로 바꿔버린 그러한 것이 어떻게 신앙이 될 수 있느냐, 참신앙이 될 수 있느냐. 근데 역사는 그렇다고 하는 상황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도 헬라 철학에 함몰되었어요. 많은 경우에 너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부 중에 털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아테네가 예루살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아테네는 철학의 이 중심이고 이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놓고 거기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외쳤어요. 왜? 하도 많은 사람들이 헬라 철학 하다 보니까. 중세기에도 그런 일들이 사실상 많았어요. 철학의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모든 것을 그냥 기독교를 거기에 이렇게 접붙이는 그러한 스타일로 기독교를 만들어간 부분도 적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위 계몽주의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굉장히 심각한 부분은 자유주의입니다. 소위 말한 자유주의 신앙. 자유주의 신앙도 이제는 하도 여러 가지인데요. 원래 19세기 말경에 이제 그 19세기에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결국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요. 그 당시에 패셔너블한 그 당시에 유행이었던 철학을 따라가려는 겁니다. 그 철학은 뭐냐면은 초월적인 것은 더 이상 논하지 말자는 겁니다. 종교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의 경험, 사람의 체험과 관계되어 있는 것까지만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패셔너블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있어. 하나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논할 수 있는 툴이 우리에게는 없어. 인간은 감각으로 알 수 있고 인간은 이성으로 알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초자연을 빼버리고 성경에서 신비를 제거해버리고 그들이 결국 남은 게 뭐죠? 칸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성으로 다다를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윤리를 우리가 프랙티스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따져보니까 사랑이더라는 거지. 사랑. 사랑이 나쁜 건가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칸트의 윤리는 뭡니까? 바로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윤리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따졌을 때 가장 합리적인 윤리가 뭐예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하라.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골든 룰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였던가요? 그게 전부였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다였던가요? 근데 거기에 그냥 집약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기독교는 사랑이다.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인간 중심적으로 돼버린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뭐 심각한 기독교로부터 진정한 신앙으로부터 이탈되기 시작한 것이죠. 기적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동정녀 탄생 같은 거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같은 거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말 믿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랑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잖아요.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유럽 중심적인 문화는 몰락하지 않습니까? 1차 대전이 일어나고 이후에 2차 대전이 일어나고 거기에 뭐가 나타나던가요? 허무주의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실존주의가 나타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교회가 금방 갈아탑니다. 이성주의에서 계몽주의에서 실존주의로 갈아탑니다. 갑자기 기독교가 실존주의가 되고 맙니다. 계속 갑니다. 공산주의가 나타나니까 공산주의에 갈아타고요. 실제로 그런 공산주의의 프랙시스를 그대로 이어받은 소위 기독교들이 있습니다. 지금 첨단이 뭘까요? 뭐 저는 사실은 이런 뭐 아주 첨단의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대로는 지금의 첨단의 신학은 소수자의 신학이에요. 소수자의 신학. 한때는 이것이 인종과 관계된 신학으로 또는 여성 신학으로 가다가 지금은 다 게이에 대한 신학이에요. 이 동성애자라고 하는 소수자들의 그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신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신앙, 일종의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늬를 입힌 세속적인 사고들이 그대로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 우리는 안 그렇다, 우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만 우리가 이 생각에서 이탈하게 되면 너무나 쉽게 곁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수민족이죠. 제가 이민자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보았을 때 이것이 너무 유럽 중심이고 서구 중심이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 예? 우리의 어떤 언어 속에 이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이 어떻게 소화돼야 되는가를 고민을 합니다. 맞아요. 사실상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어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한국적인 정서가 있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코리안 정서가 많이 스며져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적인 표현, 우리의 기도하는 방법, 우리가 성경을 읽는 어떤 그런 어프로치도 우리 나름대로의 문화가 거기 배어져 있습니다. 근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알맹이는 빠지고 그 속에는 세상으로 채워져 있고 세속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고 그 위에 예수라는 무늬를 입히는 거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총체적인 시스템을 문화적인 접근을 통하여 소통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같지 않아요. 절대로 여기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올바른 접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선교적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상실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상실하고 세상만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독교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라는 게 고민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 문제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골로새서를 만나니까 아마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더 강하게 오는 것 같아요. 과연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것 같은 성경적인 세계관, 과연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의 어떤 사상 또는 철학 같은 것이 존재하는가? 소통을 위하여 세상의 단어들이나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독교 고유의 사상, 기독교 고유의 사고가 가능한가? 예? 아니면 결국 모든 것이 다 그냥 세상 것에 덧립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뭐 얘기는 들었지만 오랫동안 별로 그렇게 관심을 깊이 두지 않았던 두 사람의 글들이 다시 마음에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두 사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제가 좀 기술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일단 그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일단은 마음 편하게 좀 드시고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첫 사람은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게르할드스 버스라는 이름도 굉장히 좀 특별하죠. 이 두 사람의 얘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19세기 말 사람인데요. 20세기까지 살았습니다. 사실 버스도 19세기 시작해서 20세기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둘 다 화란 계열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화란에서 태어나서 화란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살았던 시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서구의 이 문명의 상당한 몰락을 경험하던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 문명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아마 19세기, 20세기로 넘어가는 그 당시에 유럽 중심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 고민이 굉장히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카이퍼가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 위에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가장 위대하신 주님이신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그 주권을 우리가 강조한 그 주권 안에 있는 모든 사상과 또는 교육이 가능한가? 여러분, 카이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카이퍼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온 우주의 한 일부분이라도, 예, 뭐 스퀘어 인치라고 얘기할까요? 뭐 한 인치, 스퀘어 인치라도 가장 작은 면적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이걸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의자도 주님의 것이다. 이 마이크도 주님의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도 주님의 것이다. 우리의 가족도 주님의 것이다. 우리의 자녀도 주님의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두뇌도 주님의 것이다. 내가 숨쉬는 모든 이 육체적인 펑션도 결국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모든 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강조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Sovereignty of Christ, 그리스도의 Lordship, 주권 되심, 주권자 되심, 이것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그가 큰 일들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Free University라고 하는 대학교를 세워서 거기에서 기독교적 학교, 기독교적 교육을, 대학교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정말 컨밋되어 있는 칼빈주의자로서, 개혁주의자로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주권이 모든 것에 드러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역사를 연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크리스찬으로서 사회학을 연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크리스찬으로서 생물학을 연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크리스찬으로서 물리학을 연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크리스찬으로서 신학을 연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학 밑에 과학을 든다든지, 신학은 사실은 성경을 주로 다루는 거잖아요. 그 밑에 딴 걸 집어넣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신학이나 과학이나 동등합니다. 신학이라고도 우월하지 않고요, 과학이라고도 우월하지 않고요, 모든 것이 동등합니다. 뭐가 우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만이 우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이 모든 것들이 심오하게 이루어질 때, 여기 심오하다는 말은 절대로 거칠고 무식하고 근본주의적이고 아무런 생각이나 뭐 마음의 어떤 그런 어떤 탐구가 없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가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심오한 철학을 연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우리는 어떻게 철학을 할 수 있는가. 아, 그 당시에 이 기독교 철학이라는 건 저는 읽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영역이 너무 달라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제 머리 갖고는 따라가지 못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단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라는 것, 그 주권 아래 자기의 분야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신학이 우선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그 주권 사상.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다 각자 자기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뭐 지성인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정말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신데,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그 처한 분야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내가 믿고,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로서 나의 삶의 전방적으로 과연 내가 그 그리스도의 주권 사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신학이라고 쉽지 않은 것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신학은 성경과는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러한 고민 속에 있을 때 제 마음 속에 과연 이게 가능해? 과연 이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요, 사실 아브라함 카이퍼도 좀 인종 우월성도 좀 있었고, 역시 유럽 중심적이고 뭐 이런 백인들의 그런 신학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니까 과연 여기에 뭔가 답이 있는 거야라고 하는 질문을 하다가 제가 놓쳤던 링크 하나를 다시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이제 게라스 버스라고 하는 분의 성경신학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굉장히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성경신학이 왜 중요해졌냐면 그 당시에 신학자들이 성경을 난도질을 했습니다. 창세기도 다섯 갈래 여섯 갈래로 찢어놓고요, 모든 글들을 다 풍지박사를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중심이니까. 이것은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뭐 다른 어떤 이런저런 생각들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인간의 책, 기껏해야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의 경험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 결국은 간증집 정도 풍지박살이 되어 있는 완전히 난도질당한 성경을 가지고 게할드스 버스라고 하는 이 성경학자가 작업을 시작합니다. 무슨 작업을 시작하죠? 성경을 읽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보는데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여 새 예루살렘으로 맞춰지는 이 성경의 흐름 속에 그가 발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유기적인, 점진적인, 통일적인 메시지가 있구나. 성경 안에는 유니파이드 있는, 일관성 있는, 하나의 통일성이 있는 그러한 성경의 자체 의식이 있구나. 성경에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큰 담론이 있구나. 이것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한테 너무 큰 감동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성경을 난도질치고 인간의 글로서 아무런 통일성이 없는,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펼쳤고 기껏해야 다른 사람들의 경험들을 담아놓은 그런 종교적인 서적으로 만들어졌던 성경이 적어도 이 버스라는 분을 통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겁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개념이 성령의 영감입니다. Inspiration, 즉 성경의 66권 되는 이 성경의 주 저자가, 메인 저자가 성령님이라는 말씀입니다. 1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성경이 쓰여져 있고 수십 명의 저자들이 거기에 인버브돼 있고 그들에는 수많은 정치적인 배경들이 있고 수많은 문화적인 배경이 있고 많은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많은 환경적인 상황적인 변화가 있었고 교육의 수준도 너무 차이가 나고 다 다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쓰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인버브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이 주장하는 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주관하셨다. 결국은 성령이 진정한 성경의 저자이시고 이 성령이라고 하는 저자 아래서 성경에 놀라울 정도로 통일적인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구약을 읽어도 신약을 빼놓을 수가 없고 신약을 읽어도 구약을 빼놓을 수가 없고 이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가운데 이런 아주 유기적인 이 일치성, 통일성을 발견한다는 데서 우리는 항상 놀라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모든 사람들을 초월하는 모든 심지어는 언어를 초월하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자아의식이 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외치시는 목소리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그리스도 지향적이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통일되는 그 방향을 향하여 성경은 나아가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렵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꾸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있는데 그러나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정말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가 아니라 크리스찬들에게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 우리의 으뜸 되시는 최고 되시는 유일한 바로 그 머리 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절대적인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피할 수 없는 통일성이 있고 성경의 논리가 있다. 성경의 세계관이 있다. 성경이 증거하는 사상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놀라운 자기 발견입니다. 바울사도는 골로새 교회가 직면한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답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다음 주일에 이어서 할까 합니다. 아직도 좀 설명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골로새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지극히 반그리스도적 환경 속에서 그들이 초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다는 것이고 로마와 헬라의 종교와 문화가 주장하는 골로새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주장을 갖는다는 것은 참 어렵고 위축되는 일처럼 느껴지는데 바울사도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답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 바울사도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에미넌스, 그리스도의 처음 되심,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하심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주장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오늘날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마음대로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직장에 나갔을 때 그 직장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많은 사람들이 위축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은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패션, 가장 유행되는 아이디어들은 변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그러한 원리와 사상으로서 결국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을 이때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겠다는 의지이신지요?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프리에미넌트하다. 성경이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권자시다. 그 말은 단순히 감상적으로 주님 사랑해요 정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I will follow you. 내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이잖아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뭐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무늬를 입혔지만 우리 속의 생각은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 어찌 그것을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흔들거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거리는 교회들 가운데 저는 기쁨의 교회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말씀을 소화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건전한 생각들, 개혁주의적 사고들을 우리 마음속에 꽉꽉 담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살아가겠다고 작정할 뿐만 아니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프랙티스 해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너무 부실하게, 정말 촌스럽게, 전혀 리파인되지 않은, 예? 교리적인 일관성도 없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의식도 없는 그러한 툭툭 던지는 종교가 아니라, 미신과 사실상 다를 것이 없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인 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든든하게 자리 잡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2022년을 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부족한 종의 도전입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골로새서에 증거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위대하심을 사모하며, 정말 미칠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